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전역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자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어제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VOA에 북한 당국은 영내 긴장을 높이는 행위를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국제 의무를 준수하는 확실한 조치를 밟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역시 이날 북한 정권은 긴장을 악화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김정은 정권이 국제법 의무를 준수하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도덕적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어제 함경남도의 한 부대에서 지대공 미사일 7발을 통해로 발사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김정은 정권의 권력이 공고하지 않다고 미국의 전직 고위관리가 말했습니다. 존 헌츠먼 전 중국 주재 미국 대사는 어제 VOA에 북한 군부의 역할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권력 기반이 여전히 약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5일 흉기 공격을 받았던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가 다음 주에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트위터 자신의 계정에 모든 우정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가족에게 큰 의미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후반쯤 업무에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지난 5일 민화협 초청 행사 강연장에서 범인 김기종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얼굴과 팔뚝을 크게 다쳤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수술을 받고 닷새 만인 지난 10일에 퇴원했습니다. 한편 리퍼트 대사를 습격한 김기종 씨가 오늘 경찰 병원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습니다. 한국 경찰은 지난 6일 김 씨를 살인미수와 외교사절 폭행,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기종 씨는 극단주의 성향의 민족주의자로 친북 성향이 매우 강한 인물이라고 한국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리수영 북한 외무상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어제 모스크바에서 만났습니다. 러시아의 인터파크스 통신은 러시아 외무부를 인용해 두 장관이 회담에서 양국 관계와 한반도 관련 상황에 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하지만 김정은 제1위원장의 5월 러시아 전승기념일 행사 참석 등 구체적인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리 외무상은 벨라루스를 방문한 귀국길에 모스크바에 들려 회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 외무상은 지난해 10월 모스크바를 방문해 외무장관 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 핵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오늘 이집트의 휴양 도시인 샤름 엘셰이크에서 열린 경제개발회의에 참석 뒤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은 내일 스위스 로잔에서 핵협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케리 장관은 협상 시한인 이달 말까지 타결을 확신할 수 없다며 그동안의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한 이견들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무조건적 합의가 아니라 올바른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얀마 서부에서 여객선이 침몰해 적어도 21명이 숨지고 20명 이상이 실종됐습니다. 미얀마 당국은 여객선이 서부 라키네주의 해역에서 높은 풍랑을 만나 중심을 잃은 뒤 전복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여객선에 승객 200명 이상이 탑승해 있었고 구조대가 167명을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승객들이 많을 수 있어 피해자가 더 늘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에선 선박이 오래되고 안전규정이 미흡해 크고 작은 선박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내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에 중부지방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하지만 북부지방은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내몽골에서 발원한 황사는 내일 아침부터 서해안을 중심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기상청이 예보했습니다. 내일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2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에서 1.5m, 서해는 0.5에서 1m, 먼바다는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이상 세계뉴스 김영곤이었습니다.
곧이어 뉴스 듣기 세상 보기와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청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이은경입니다.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연합 지휘소 연습인 키 리졸브 훈련이 끝나기 하루 전 SA 계열의 미사일 7발을 발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에 대응한 무력 시위로 보이는데요.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지휘소 연습인 키 리졸브 연습은 13일 마무리가 됐고 실제 병력과 장비가 참가해서 진행되는 야외 기동훈련인 독수리 훈련은 다음 달 24일까지 계속됩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무력 시위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대비와 감시 태세를 강화한 상태입니다.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지난 1년간의 상황을 정리한 북한 인권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미국의 유력 언론들이 오바마 행정부의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무관심 속에 북한이 핵 능력을 계속 키우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지적했습니다. 흉기 공격을 받고 입원 중이던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퇴원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한국 국민들의 성원에 감사하다며 미국과 한국 두 나라 관계가 더 공고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정부의 정보 통제를 교묘하게 피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외부 세계 정보를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핵 협상 타결을 위해 투명한 검증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지진 피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강력한 부패 척결 운동을 전개하면서 지난해에만 28명의 장차관급 인사를 처벌했습니다. 영국이 주요 7개국 회원국으로는 처음으로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소식들을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로 문을 열겠습니다. 비오의 서울지국 박병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 1년간의 상황을 정리한 북한인권보고서를 인권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번 보고서에서 지난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도 북한의 인권 상황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먼저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내용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9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지난 1년간의 상황을 정리한 북한인권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말씀하신 대로 이번 보고서에서 지난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도 북한의 인권 상황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COI 권고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보고서의 신뢰도를 해치려는 노력만 기울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9월 사상 처음으로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로부터 기술적인 지원을 받는 데 관심을 보였고 이에 따라 양측 간의 후속 대화가 열렸지만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의제로 채택하기 하루 전날인 지난해 12월 22일 대화 중단을 결정함으로써 아무런 결실이 없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오는 16일 유엔 인권이사회 상호 대화 회의에 참석해 북한 인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또 북한이 저지른 납치 또 강제 실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전략을 제시했는데요. 이 내용도 네. 전해주시죠.
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북한 요원들이 자행한 납치와 강제 실종 사건을 조명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수준의 압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양자간 수준에서 북한과 협상하는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유엔 안보리가 1년에 적어도 두 번 이상 북한이 저지른 납치와 강제 실종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정부기구 같은 국제시민단체들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그리고 아세안 같은 지역연합 공동체 역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 같은 다각적인 전략의 궁극적인 목표는 문제 해결과 책임자 처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납치와 강제 실종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는 인권 침해인 만큼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북한의 범죄자들을 기소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서도 유엔 인권이사회 연례 보고서에서도 이 북한 인권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이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지난 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 제28차 정기회의에서 지난해 활동을 정리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후세인 최고 대표는 1년 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가 유엔 안보리 회의 등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행동을 촉발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 개선과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유엔 회원국들의 결의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에 근거해 추진하고 있는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가 조만간 서울에서 문을 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후세인 최고 대표는 서울의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문서화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새로운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짚어볼 게 있습니다. 최근 서울에서는 해외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이 놓인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한 고발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까?
네, 한국의 시민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지난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러시아와 중국, 쿠웨이트 등 16개국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의 노동과 생활 실태를 고발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센터 측은 이번 보고서가 북한에서 근로자 해외 파견 업무를 담당했거나 해외 파견 경험이 있는 탈북자 20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엮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 뭐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떤 점이 뭐가 가장 큰 인권 침해입니까?
네, 임금 착취입니다.
네.
이들의 임금은 월 100에서 150달러 수준으로 지난 1990년 이후 큰 변동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근로자들이 실제 손해지는 금액은 월 10달러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취업업체가 북한 측 지배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이를 보관했다가 근로자들에게 배급하는 형식인데요.
네.
특별한 설명 없이 자발적인 상납 형식으로 약 90%가 북한 당국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한 달에 10달러면 굉장히 뭐 작은 액수인데 이 해외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의 일하는 작업 환경은 어떻습니까?
네, 이들은 현지 저임금 근로자들도 기피하는 위험하고 힘든 일을 주로 맡아서 합니다.
네.
예를 들면은 혹한기에 러시아 시베리아의 벌목장이거나 쿠웨이트와 카타르 등 사막지대의 건설 공사장 그리고 아프리카의 농장 등이 주요 무대입니다. 게다가 식사 시간을 빼고 하루 평균 12시간에서 16시간씩 한 달 내내 노동을 하고 한 달에 고작 하루를 쉬는 등 비참한 노예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 당국에서 파견된 근로자들이 사생활을 철저히 감시해서 외부와 접촉할 수도 없고 일을 하다가 다치면 바로 북한으로 송환됩니다. 치료받는 동안 식비와 치료비 등 비용이 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북한 근로자들은 막연히 해외에 나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해외 파견을 자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노동시간과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채 일선에 배치된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의 열악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네, 현재로서는 한국의 관계당국이 직접 나서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네.
다른 외국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그렇게 될 때는 상대국과 정치적 오해와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립외교원 조정현 교수는 양자관계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유엔인권이사회 등 인권을 다루는 다자간 국제기구와 국제비정부기구를 적극 활용해 해외 파견 북한 근로자들의 인권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거론된 북한 인권 문제 관련 소식 또 해외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의 인권 상황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한의 점증하는 핵 능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북한이 5년 뒤면 핵무기를 최대 100개까지 늘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서 파장이 큽니다. 이 같은 전망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네, 지난달 24일 조엘 위트 미국 존스 홉킨스 대 초빙 연구원이 공개한 북핵 개발 예측치입니다. 위트 연구원은 북한이 오는 2020년까지 최대 10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앞으로 5년간 핵 개발을 확대할 것이라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분석입니다.
5년 뒤면 핵무기를 최대 100개까지 늘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반론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위트 연구원의 전망은 핵무기 제조의 기술적인 복잡성과 수많은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 수치라는 지적이 뒤따랐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무기 100개 보유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5년 뒤 핵무기 100개를 제조한다는 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미국조차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핵물질 비축과 핵무기 보유는 완전히 별개의 과정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그만한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을 갖게 된다는 뜻이라면 수긍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 이 외부 세계가 완벽하게 그 북한 내부의 상황을 파악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의 닉 한센 객원연구원은 북한의 향후 핵 보유량을 전망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지만 우라늄을 개발로 한 핵무기를 몇 개나 제조할 수 있는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센 연구원은 그러나 영변 이외에 다른 농축시설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국제원자력기구가 2009년 4월 이후 북한 원자로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북한이 지난 5년 동안 핵 역량을 크게 키웠을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미국의 유력 언론들이 오바마 행정부에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관심을 좀 갖자 이런 촉구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으로는 지난 8일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북한의 핵 야망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 핵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신문은 2012년 미국과 북한 간 잠정 합의가 결렬된 이후 미국은 이란 핵개발 등 다른 곳에 주의를 기울여 왔는데 과거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은 미국의 이 같은 무관심을 이용해 핵 전력을 다음 단계로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북한의 핵 능력에 놀라기 전에 북한의 핵 기술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뉴욕타임즈 신문도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주목할 것을 촉구했었죠.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즈 신문도 지난달 27일 북한의 핵 확장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조엘 위트 연구원의 보고서를 소개하며 미국 정부에 북한과 신속히 핵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위트 연구원의 예측치가 과거의 추산을 훨씬 뛰어넘는다며 다른 위기 상황들에 가려진 북한의 핵 위협을 새롭게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특히 오바마 행정부와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가 북한과 핵무기 감축 문제를 논의하거나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데 실패했다며 협상을 언제 재개할지 계속 공방만 벌이고 있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북한은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등 중국보다 러시아와 더 활발한 접촉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가 보는 입장은 어떤지, 시각은 어떻습니까?
네, 러시아 고위 관리들은 북한 당국자들과 만날 때마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계획을 중단하도록 촉구하는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최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올해를 친선의 해로 결정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그렇지만은 북핵 문제는 별개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 접촉이 늘어나는 조짐이 보이지만 북한의 비핵화라는 핵심 목표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의 협력은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는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계획이 세계 안보에 가하는 위협을 설득 혹은 압박을 통해 막기 위해 러시아를 포함한 미국의 동방국들이나 동맹국들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점증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의 관심을 촉구하는 미국 언론의 논조 살펴봤습니다. 다음 뉴스는 주한 미국 대사 관련 소식입니다. 흉기 공격을 받고 입원 중이던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닷새 만에 퇴원했습니다. 리퍼트 대사가 퇴원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불의의 공격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던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는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성원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지난 10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퇴원 기자회견을 갖고 습격을 받은 현장에서 용감하고 헌신적으로 도움을 준 모든 한국인과 미국인 그리고 의료진에게 감사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애정이 더욱 커졌고 미한 관계에 대한 믿음도 더 강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특히 한국어로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그리고 같이 갑시다라고 말하며 흔들림 없는 양국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네, 리퍼트 대사가 많이 놀라고 힘들었을 텐데 언제쯤 업무에 복귀할 수 있을까요?
네, 리퍼트 대사는 사건 자체는 무서웠지만 지금의 몸 상태는 아주 좋다고 밝히고 업무 복귀도 가능한 한 빨리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리포트 대사는 가급적 빨리 업무에 복귀해 미한 관계의 중요한 일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리포트 대사는 이와 함께 한국 국민들이 자신을 부르는 동네 아저씨 세준이 아빠라는 호칭을 한국어로 언급하며 앞으로도 동네 아저씨이자 세준이 아빠로 남을 것이라며 한국 국민들에게 친근함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한국민이나 미 국민 모두 이번 사건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회견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말쑥한 정장 차림으로 얼굴 상처 부위에는 밴드를 붙이고 기자회견장에 나온 리포트 대사는 왼팔에는 고정장치를 하고 있어서 다소 불편해 보였습니다. 삼엄한 경호를 받으며 이동한 리포트 대사는 병원에 있던 시민들이 박수를 치며 쾌유를 기원하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리포트 대사는 지난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조찬 강연장에서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오른쪽 얼굴과 왼쪽 팔뚝을 크게 다쳤습니다.
네, 이번에 퇴원하시긴 했지만 이 리버트 대사가 입원해 있는 동안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또 문병을 갔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일 오전 중동 4개국 순방을 마치고 서울 공항에 도착하자 말자 곧바로 서울의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찾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리포트 대사와의 10여 분간의 환담에서 순방 중에 대사의 피습 소식을 듣고 크게 놀랐다며 조속한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박 대통령도 지난 2006년 서울시장 후보를 위한 지지 유세를 하다가 자신도 비슷한 테러를 당했다며 리포트 대사를 위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리포트 대사도 박 대통령과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관심과 위로를 큰 축복으로 느꼈다며 자신도 덤으로 얻은 인생을 두 나라 관계 발전에 쓰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또 의료진이 과거 박 대통령을 수술한 경험이 있어서 더 안전한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며 박 대통령에게 큰 빚을 졌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이 범인에 대한 경찰의 1차 수사 결과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내용도 정리해 주시죠.
네, 리포트 주한미국 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55살 김기종 씨를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 13일 1차 수사를 마무리 짓고 살인 미수와 외교사절 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반미 감정을 품어온 김 씨가 사전에 치밀히 준비해 범행한 정황들을 확인했으며 배후 세력과의 공범 여부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이적표현물 소지죄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김 씨의 집겸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이적성이 의심되는 서적 등 43점을 확보해 외부 감정을 의뢰한 결과 지금까지 24건에 대해 이적성이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또 김 씨가 행사 초청장을 받은 지난달 17일 이후 3번 이상 연락한 사람 33명 가운데 간첩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김모 씨와 이적단체인 연방통치의 핵심 구성원 김모 씨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력자가 있어 이들이 범행과 관련성이 있는지도 확인 중입니다.
네, 박병현 기자와 함께 남북한의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I love Apple. And I consider it the privilege of a lifetime to have worked here for almost 14 years and I am very excited about this new role. I want to especially welcome you to this campus.
목소리의 this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컴퓨터 회사 애플의 팀 쿡 최고 경영자입니다. 미국에서는 최고 경영자를 CEO라고 부릅니다. 쿡 CEO는 지난 9일 애플의 야심적인 차세대 기기 애플 워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모양은 일반 손목시계와 같지만 할 수 있는 일은 훨씬 많습니다.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시계로 통화를 하고 메시지도 주고받습니다. 사용자의 일정을 관리하고 심박동을 측정해서 건강도 챙깁니다.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 결제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쿡 CEO는 애플워치가 과거 자사의 다른 제품들처럼 사람들의 생활을 바꿔놓는 엄청난 물건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애플이 새 제품을 선보이면서 쿡 CEO의 경영 전략도 함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업적을 이어가야 한다는 큰 부담에도 안정보다는 혁신을 통한 성장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쿡 CEO는 54살로 미국 엘라베마주 로버츠데일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까지 결혼한 적이 없는 독신에 사생활은 알려진 게 거의 없습니다. 지난해 10월 전격적으로 동성애자임을 밝혀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쿡 CEO가 어번대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하고 처음 취직한 곳은 컴퓨터 회사 IBM이었습니다. 12년 만에 회사 경영의 2인자인 CEO까지 올라갔고 이후 또 다른 컴퓨터 회사 컴백 부회장을 거쳐 1998년부터 애플에 몸담고 있습니다. 쿡은 애플에서도 해외 사업 담당 상무 COO를 지냈으며 창업자 잡스가 지난 2011년 건강을 이유로 물러난 뒤 최고 경영자직을 물려받았습니다. 잡스는 한 달 뒤 타계했습니다. 이후 업계의 시선은 쿡 CEO에게 모아졌습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엄청난 추진력으로 최고의 회사를 키워낸 잡스의 업적을 과연 이어갈 수 있겠냐는 의문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쿡 CEO는 이런 우려를 깨고 안정보다는 혁신을 택했다는 분석입니다. 매출 등 경영 실적도 좋았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앞으로 애플 워치의 실적을 지켜봐야겠지만 애플은 이미 경제가 어려울 때도 혁신은 통한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 미국 컴퓨터 회사 애플의 팀 쿡 최고 경영자였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란 핵협상 관련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말까지 정치적 합의를 이룬다는 목표로 협상이 진행 중인데요. 이번 주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에 관한 입장을 밝혔죠?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주 미국 텔레비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동안의 대화의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협상 조건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다면서 이란은 전례가 없는 투명한 검증 조건을 받아들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은 협상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이란 핵협상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란 핵협상은 이란과 주요 6개국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 벌이고 있는데요.
네.
이란은 대신에 이제 제재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죠.
네.
주요 6개국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이렇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에 독일까지 이제 더한 것인데요.
네.
양측이 지난 2013년 말에 잠정 합의를 타결을 했고 이후에 최종 타결을 위한 협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의 협상 시한을 몇 차례 연장을 했고 이제 이달 안에 정치적 합의를 이루고 7월 1일까지 최종 타결안에 서명한다는 목표로 협상이 임하고 있는데 존 케니 미국 국무장관과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최근에 스위스에서 사흘간 마라톤 협상을 하면서 양측의 견해 차이를 좁히기 위한 대화를 갖기도 했죠.
네,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우선 이란이 핵협상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고 또 이는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제재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란이 지난 2013년 말에 잠정 합의를 했고 이후에 그 내용을 지금까지 지켜온 것도 중요한 성과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이 이제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대로 핵개발에만 평화적인 핵개발에만 관심이 있고 핵무기에는 관심이 없다면 나머지 국가들이 제시한 매우 합리적인 협상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협상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전례가 없는 투명한 검증 조건을 수용해야 한다는 거죠.
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협상을 중단하겠다는 거네요. 네,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투명한 검증과 함께 브레이크아웃 타임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아웃 타임은 이란이 이제 핵 협상이 타결된 후에라도 합의를 어기고 핵무기 개발을 추구할 경우에 이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핵물질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시간인데
네.
미국은 그동안에 이제 1년의 브레이크아웃 타임을 요구해 왔는데 이 브레이크아웃 타임을 가지는 이유는 이제 그만큼 이제 이란의 핵 개발 능력을 제한하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란이 합의를 어겼을 때 이 핵무기 개발에 나설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확보한다는 차원이기도 한데
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이 투명한 검증 또 이 앞서 지금 설명을 드린
네.
브레이크아웃 타임 조건을 모두 받아들여야만 협상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협상을 중단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한 것이죠.
네. 이달 안에 정치적 합의를 이룬다는 목표라고 했는데 사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 협상이 언제 다시 재개가 됩니까?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곧 스위스에서 다시 만납니다. 앞서 미국은 또다시 협상 시한을 연장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는데 오바마 대통령도 이란 핵협상은 이미 1년 넘게 진행됐기 때문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 이제 협상정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인 의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란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 상원 의원들이 이란 지도자에게 보낸 공개 서한도 참 논란이 많이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는 현재 이 오바마 정부에서 진행 중인 이란 핵협상으로는 이란의 핵무장을 막을 수 없다는 비판적인 주장이 있었는데
네.
이번 서한은 상원 군사위 소속으로 30대 후반의 초선인 이 톰 코튼 공화당 의원이 작성을 했고요. 역시 공화당 소속의 46명의 동료 의원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협상도 미 의회의 승인 없이는 단순한 행정협약에 불과하고 또 다음 정부에서 철회되거나 의회가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네.
코튼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협상으로는 이란의 핵무장을 막을 수 없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이는 미국과 국제안보에 심각한 문제고 따라서 이 공개서한을 작성했다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이란 핵 문제를 놓고 미국이 조금 국론이 분열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단면도 보여주지 않나 싶은데 백악관은 어떤 반응입니까?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서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을 받았는데 미국 의회 의원들이 이란의 강경파들과 한 목소리를 낸다는 점은 역설적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네.
이란에서는 이제 현 정부에서는 핵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오히려 이 강경파들이
네.
서방과의 협상에 반대하면서 핵개발 능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의회에서 마찬가지로 협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는 것이죠. 오바마 대통령은 또 현재 협상이 타결된다면 협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란의 핵무기 의혹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죠.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좀 더 분명하게 공화당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낸 데 대해서 비난을 했는데 대통령의 외교 정책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려는 당파적 전략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난을 하고 있고 또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 이번 주 상원 청문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이란 지도자에게 이렇게 공개 서한을 보낸 건 유례가 없었던 일이다. 자신도 오랫동안 상원의원직을 했지만은
네.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란과 미국을 포함한 주요 6개국 사이에 핵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이 미국 의회가 이를 수정하거나 뭐 철회시킬 수 있는 겁니까?
미국 의회는요 국제 조약에 대한 비준권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부가 맺은 어떠한 조약도 의회의 비준이 없으면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인데요.
네.
하지만 국무부는 이란 핵협상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인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국제적인 합의는 상원 인준이 필요한 조약과는 다르다면서 의회는 국제적인 합의 내용을 수정할 수 없고 따라서 공화당 의원들이 서한 내용도 부정확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핵협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이란 양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독일까지 이 주요 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네, 이 이란 핵 문제가 아니더라도 최근 미국에서는 이 민주당 행정부와 공화당 다수의 의회가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정치적인 충돌이 외교로까지 번졌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개혁 또 뭐 이민개혁 행정조치 여러 가지 사안들을 놓고 민주당 행정부와 의회 다수인 공화당과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공화당 내에서도 이 보수파 의원들은 이 공화당 지도부가 행정부에 더욱 강경하게 대응할 것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이 백악관과 상의 없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의회 연설을 초청을 하고 또 이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 핵 협상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백악관이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이제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이란 지도부에 대한 공개 서한까지 나오게 된 것이죠. 한편 미국의 법학자들은요.
네.
미국 의회 의원들이 이렇게 이제 외국의 지도자들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지만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란 핵협상 관련 소식 알아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11일이 동일본 대지진 발생 4주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그렇습니다. 4년 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진도 9.0의 초대형 지진과 쓰나미가 일본 동북부를 강타했는데요.
네.
어마어마한 피해를 냈죠. 15,900명이 사망하고 2,600명이 아직도 실종 상태입니다. 또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지진이 일본에 큰 상처를 남겼고 특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진 피해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4주년을 맞은 11일에 일본 전역에서는 이 동일본 대지진 4주년을 맞아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네, 저도 당시 이 쓰나미가 순식간에 이 해안 마을을 삼켜버리는 장면이 그 TV로 전 세계로 중계가 되면서 큰 충격을 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뭐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었죠.
네.
뭐 영화나 만화에서나 볼지 그런 장면이 실제로 전개가 되면서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는데 마치 이제 파도가 치는 것처럼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거대한 물의 장벽이 뭐 순식간에 해안 마을들을 삼켰고요. 또 집과 자동차, 거대한 배들도 마치 장난감 종이배처럼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려서 부딪히고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또 이 쓰나미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 전원 공급에 문제가 생겨서 냉각 기능이 마비됐고 결국 이 폭발과 대규모 방사능 누출이라는 이 원전 사고까지 발생을 했었죠.
네, 추도식은 어땠습니까?
도쿄에서 열린 공식 추도식에는 아키히토 일왕 부부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비롯해서 강녀들 또 희생자 유가족 또 여러 추모객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네.
아키히토 일왕은 여전히 재해 피해자들을 둘러싼 상황이 매우 어렵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다가가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또 동일본 대지진 피해를 교훈으로 해서 더욱 안전한 국토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촉구를 했는데요. 아베 총리는 대지진 이후에 일본 각지는 물론이고 세계 각국에서 보내준 지원에 감사한다면서 일본도 앞으로 국제사회에 더 많이 공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에서는 이 추도식 외에도요 지진 발생 시간에 맞춰서 전국적으로 희생자들을 기대하는 이 묵념을 했고요. 또 이 관공서와 학교는 물론이고 일반 건물들도 추모의 뜻으로 조기를 기양했습니다.
네, 지진 피해 지역 주민들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직접 지진 피해를 입은 마을들에서도 추모 행사가 이어졌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지진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네.
4년이 지난 지금도 실종자들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피해 지역 주민 23만 명이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네.
이들 중에 8만 명은 여전히 열악한 임시 거처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이 피해 지역에서는 주택 재건, 농지 복구 뭐 이런 이 많은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네.
아베 시조 총리는 관련 기자회견에서 피해 지역 재건을 위한 집중 부흥 5개년 계획이 아직 1년 남았지만 올여름까지 새로운 5년 지원 계획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일본 언론들은 지금까지 이 피해 지역 재건을 위해서 일본 정부가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진 피해뿐만 아니라 지진으로 인해서 일어난 그 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의 여파도 아직 계속 진행 중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제1원전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폭발이 있었고 방사능 누출이 있었죠. 따라서 더 이상은 사용할 수 없는 상태고 이제는 위험을 제거하고 완전히 이제 폐기하는
네.
폐로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뭐 4년이 지났지만 이를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고 초기 상태입니다. 그나마 이 작업이 용이한 4호기 수조에 있던 해결 여봉은 모두 인출을 했는데
네.
1호기와 2호기, 3호기에는 열 여봉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완전 폐로까지 30년에서 4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긴 작업이 될 거고요.
네.
또 이 단기적인 이 방사능 오염수 차단 대책도 계속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 최근까지도 오염수 누출 소식이 이 간간이 끊이지 않고 들려왔었죠.
네네.
일본은 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국의 50여 개 원자로 가동을 모두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는 이 원자로 재가동을 추진하면서 또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아베 총리가 반대에도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원자로 재가동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본이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면서 전력 생산의 90%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화석연료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경제적 부담도 크고 또 환경 등의 문제도 있는데 아베 총리는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요.
네.
하지만 지난 주말 도쿄에서는 2만 명이 모여서 원전 재가동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고요.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 등 유력한 다른 정치 인사들도 이 원전 반대 입장을 밝힌 글을 이 4주년을 맞아서 잇따라 언론에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국민 여론들의 여론을 조사해 보면요.
네네.
아직도 이 대다수가 원전 재가동에 반대하고 있으니까요.
네.
아베 총리가 과연 어떻게 재가동을 추진할지 지켜봐야겠죠.
네, 지금까지 동일본 대지진 4주년 소식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이 강력한 부패 척결 운동을 전개하면서 지난해에만 28명의 장차관급 인사를 처벌했다고요.
네,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이 지난 12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네.
차우젠민 검찰위원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부패를 척결한다는 원칙을 갖고 28명의 성부급 간부를 처리했다고 밝혔는데 성부급 간부는 이제 다른 나라의 장차관급 인사에 해당을 합니다.
네.
차오 총장은 특히 이제 최고위 공직자 중에 이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 또 이 휘차이허우 전 군사위 부주석 또 장재민 전 국유자산감독관리위 주임 뭐 이런 아주 핵심적인 인사들의 처벌 사실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는데
네.
뭐 전직 정부에서는 정말 최고위 핵심 권력층에 있던 이들의 낙마 소식은 또 처벌 소식까지 이어지면서 외국에서도 중요한 뉴스로 다뤄졌었죠.
네. 이 굉장히 고위직 인사들을 처벌을 한 건데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부패 처벌도 늘어났나요?
크게 늘었는데요. 차오 검찰원장은 지난해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은 공직자가 5만 5천 명이나 된다고 밝혔는데
네.
이 중에 또 상당수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성부급 간부 28명 외에도요. 이 중앙기관 국장급에 해당하는 청구급 공직자 589명 또 처장급에 해당하는 현처급 공직자 4,040명을 법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는 전년도인 2013년과 비교했을 때 40%가량 늘어난 수치인데 중국 검찰원은 이게 이제 뭐 부패가 더 그만큼 심화해진 게 아니라
네.
그만큼 이제 부패 단속을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네.
또 이 중국 당국은 이 호랑이부터 파리까지 모든 부패와 비리를 척결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는데 이제 호랑이는 고위급 공직자,
네.
파리는 하급 공직자. 그러니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이죠.
네, 처벌받은 그 사건 건수를 보면 이 특히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가 처벌받은 공직자들이 눈에 많이 띄던데요. 얼마나 됩니까?
차오 검찰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돈 100만 위안, 미화 약 16만 달러 이상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한 사례가 3,664건이라고 밝혔는데 이들도 모두 조사해서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최고인민검찰과 함께 최고사법기관인 최고인민법원도 전인대에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과거 오심에 대한 유감을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중국 법원에서 오심을 인정하는 것도 예, 과거에는 드문 일이었죠. 그런데
네네.
전인대에서 사법기관의 최고 책임자가 오심에 대한 유감을 밝히고 또 여러 차례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저우창 최고인민법원장은 지난해 각급 법원의 재심에서 판결을 수정한 사건이 1317건에 달했다. 그러니까 재심에서 판결을 수정했다는 건 원심에서 오심이었다는 얘기죠.
네.
또 중대한 오심 사건이 있어서 판결을 뒤집은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각급 법원은 이 과거의 이런 오심 사례를 중대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앞으로는 오심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만약에 오심 사례가 있더라도 제때에 바로잡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특히 저우 원장은 중국에서 큰 논란이 됐던 후거지로투 사건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후거지로투 사건이 정확히 어떤 사건이었나요?
후거지로투는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에 처해진 한 중국 청년의 이름입니다.
네.
벌써 20년 가까이 된 사건인데 당시 중국 네이멍자치구 후허와호터에서 거주하던 18살 청년이 이제 이름이 후거지로투인데
네.
자신이 일하던 공장 주변의 화장실에서 여성의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폭행 살인범으로 몰려서 60일 만에 사형이 집행됐는데
네.
10년 뒤에 진범이 체포되면서 오심이었음이 확인된 것이죠. 법원이 10년간 책임을 회피하다가 지난해 12월에야 무죄 판결을 내렸고요. 가족들은 200만 위안, 미화 약 32만 달러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의 반부패 운동에 관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영국이 주요 7개국 회원국으로는 처음으로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에 참여하기로 했다고요.
네, 영국의 참여로 이 중국이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에 큰 힘이 실리게 됐고요. 하지만
네.
기존에 있는 아시아 개발은행의 최대 지분국 미국과 일본은 영국의 이번 결정이 반갑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뭐 정확히 어떤 은행입니까?
줄여서 AIIB 이렇게 부릅니다. 아시아 인프라 인베스트먼트 뱅크죠.
네.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은 중국이 추진하는 새로운 국제 금융 기구인데요. 지난 2013년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처음으로 제안을 했고 이 아시아 지역의 성장에 필요한 기반시설인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앞으로 막대한 예산이 이제 투입될 텐데 그런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를 이제 공식적으로 설립을 한 것이죠. 특히 이 중국은 그동안에 세계은행 또 아시아개발은행 같은 이제 기존에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구들이
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중심이었고 개발도상국들이 요구하는 개혁도 더디게 진행된다면서 불만을 표시해왔는데 이런 가운데 기존 기구에 대응하는 신설 기구의 설립을 직접 이제 추진하고 나선 것이죠.
네, 어떤 나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제안한 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2013년이고
네.
지난해 10월에 이제 창립 서명식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네.
참여한 나라가 21개였고 이후에 이제 지금까지 참여했거나 참여 의사를 밝힌 나라가 앞서 말씀드린 영국을 포함해서 28개로 지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네.
대부분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고 일부 중동 국가도 있는데 영국이 주요 7개국 회원국으로는 처음으로 또 서방국으로도 처음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겁니다.
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참여가 이 영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상호 발전 또 투자 이런 곳에 이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영국 언론들은 이 동맹국 미국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실리를 위한 결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영국이 지난 몇 년간
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와의 경제 협력 또 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력 영향력 확대를 추진해 왔습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뭐 기업인 100명 이상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따라서 이런 움직임 속에 영국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참여는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이 됐던 것이죠.
네. 한국과 북한은 어떻습니까?
아직은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요. 한국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네.
미국의 반대가 부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주도 이제 비슷한 이유로 참여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한편 미국과 함께 기존에 있는 아시아 개발은행의 최대 지분국인 일본도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영국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참여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밝힌 게 나온 게 있나요?
네, 백악관이 당일날 입장을 밝혔는데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이 이제 환경 보호나 관리 방식 등에서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영국이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네.
다시 말하면 이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그런 뭐 환경보호, 관리 방식 등에서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 얘기죠.
네.
미국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대는 안 하고 있지만 이 중국이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또 이를 외교 정책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을 견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영국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네. 앞으로 이제 참여 의사를 밝히는 나라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러우지웨이 중국 재정부장은 지난 6일에 모든 나라들에게 문호가 열려 있다. 단 창립 회원국이 되려면 이달 말까지 참여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는데 네네. 이런 과정에 이제 런던의 발표가 나온 거고요.
네.
중국은 현재 이제 원래 이제 창립 서명식에서는 500억 달러 규모였던 자본을 네. 올해 말에 더 많은 나라들을 참여시켜서 1천억 달러까지 늘리고 이제 새 기구는 올해 말에 정식 출범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국이 주요 7개국 회원국으로는 처음으로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김근상 기자와 함께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이제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경이었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68년 3월 14일 오늘 일본 근대화의 시발점이 된 메이지 유신이 선포됩니다. 메이지는 일본의 122대 무스이토 천황의 연호를 의미하고 유신은 낡은 제도를 고쳐 새롭게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메이지 유신을 통해 봉건 사회에서 벗어나 중앙 집권적이고 자본주의 중심적인 사회로 나아가도록 노력합니다. 일본 정부가 메이지 유신을 선포하게 된 계기는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50년대 일본은 미국을 포함한 서양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끊임없이 문호를 개방하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당시 일본을 통치하고 있던 막부 정부는 이들의 요구에 못 이겨 결국 1854년 문호를 개방하고 이들과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물가가 치솟아오르고 수공업자들이 몰락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겪게 됩니다. 결국 막부 정부에 반대하던 세력이 일어나 막부 정부를 무너뜨리고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메이지 정부를 수립합니다.
With his departure, 265 years of rule by the Tokugawa family had come to an end. The modern era of Japan had begun.
메이지 정부는 이어 중앙 집권제 확립과 토지 조세 제도 개혁, 서양 문물 도입 등을 내세우며 일본의 개화를 꾀하게 됩니다.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은 이후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을 일으키고 이어 조선을 무력으로 합병하게 됩니다. 1939년 3월 14일 오늘 미국 소설가 존 스타인백의 대표 소설인 분노의 포도가 출간됩니다. 분노의 포도는 1930년대 미국 중서부 지역을 휩쓴 가뭄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야 했던 농민들이 풍요의 땅 캘리포니아로 향하지만 결국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배고픔과 노동 착취뿐인 현실을 반영한 소설이었습니다. 스타인백은 자신이 직접 이주민촌에서 농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목격한 뒤 그들에 대한 연민과 현실에 대한 분노를 소설에 담아냈습니다. 분노의 포도가 발간되자 농장주들은 이를 검은 악마적 창조물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스타인백은 당시 농민들이 겪은 참상을 보여주는 사진과 기사를 라이프지에 게재해 반론을 펼칩니다. 스타인백은 이후 1940년 분노의 포도로 퓰리처상을 받게 되고 1962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합니다. 잠시 후 9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라디오 무대가 방송됩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연락 주십시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에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메시지를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언제나 전화하실 수 있는 미국의 소리 방송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